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8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18회 동안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 일마다 때마다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지켜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시간에 함께해 주셨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가 교체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교우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창립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나가셔서 감람산, 즉 올리브산으로 향해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드리시는 기도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가사 감람산에 가심에 라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나가사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가심에 라고 하면 그 의미가 더 또렷하게 와 다가올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산에 가셨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전날에 또한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당일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에 충실하셨던 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심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의 모습을 누가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즉 습관을 따라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율법을 배우시는 것이 습관이셨던 것입니다. 형식적이기만 한 신앙의 습관과 규칙적이지 못한 신앙의 습관이 좋지 못한 것이지 바른 신앙의 습관과 규칙적인 신앙의 습관은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장 아니 단 몇 절이라도 규칙적으로 읽고 몇 분 동안만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며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과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귀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 훈련을 수십 시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각에는 항상 예배당이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어떤 주일에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또 다른 주일에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거나 침대에서 계속 잠만 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습관이 아닙니다. 또한 음식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사실 신앙 생활이 습관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신앙 생활이 습관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가장 바른 신앙의 습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난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는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로 여겨집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희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직책은 제사장이지만 도저히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스승이나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과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교인,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갈 때 좋은 목회자,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회막 안에 있는 성소의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을 위해서 회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틀림없이 자기를 부르는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며 도로 자리로 가서 누우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잠을 자고 있어도 알람이 울리면 즉시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예민한 분들은 방문을 여닫는 소리에 잠을 깨기도 하고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알람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직접 흔들어 깨워도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저도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에 시간을 맞추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알람을 5분, 10분 간격으로 6개를 맞추어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다 못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깨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에도 우리가 만약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세 번 있었는데 사무엘의 반응은 한결같이 동일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왜 자꾸 부르지? 라며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을 때 비로소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들은 대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내용이 이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내용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귀가 울리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도 출산하다가 언약궤 소식과 시아버지와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정말 두 귀를 울릴 만한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엄청난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사무엘상 3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선지자의 삶으로 출발하는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옷을 선지자의 옷으로 바꾸어 입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외모를 선지자처럼 보이도록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선지자, 소년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자신을 홍보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밤에 들려주신 말씀처럼 앞으로도 계속 신비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매일 그러했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다른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인 회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상에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에 신실했던 사무엘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린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다윗시대의 문을 열게 하시어 그 시대의 문지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체험할 수도 있고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그가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선지자의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 이스라엘이 수모를 당할 때도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때 등장해야 할 것만 같은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요구하던 때부터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정해주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 소명의 삶은 특정한 사건, 거대하게 보이는 일로 시작되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릴 때부터 습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지자다움을 갖추는데 최상의 방법이었고 최상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최고, 최대, 최상의 사건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다 합해도 십자가 사건에 견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예배당을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습관을 따라서 하신 일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전해주시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 또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거기서 엎드리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다시 바른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신실하게 걸으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는 2018년 11월 셋째 주일부로 초대 담임 목사님이 퇴임하고 공동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회 행정, 교회 학교, 대외 사역, 그리고 영성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공동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외 담당 공동 담임 목사에게 뇌경색이 찾아와서 14개월 동안 병가와 질병 휴직 기간을 거쳤고 복귀 이후에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사임하게 된 것은 참 안타깝고 아쉽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음을 압니다. 또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에 이 과정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작가이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회생태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병원은 치료를 통해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라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의사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보면 병원은 굉장히 단순한 조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 박사는 병원은 현존하는 사회 조직체 중 가장 복잡한 조직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이나 물리치료 등의 의료지원, 원무행정, 경영지원 등 매우 전문화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환자를 중심에 두고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얼핏 생각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며 들어온 헌금을 필요한 곳에 섬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도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잘할 수 있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할 때 제왕의 지위와 비견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 제왕적 담임 목사라고 하면 그 한 사람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왕적인 담임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앞세우면 그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됩니다. 또한 제왕적 담임 목사가 기업의 CEO나 총수처럼 처신하면 그 교회는 기업과 같이 됩니다. 제왕적인 담임 목사가 재물, 이성, 명예, 욕망 등의 덫에 빠지면 그 교회는 이내 분란에 휩싸이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이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의 몫이 됩니다. 제왕적 목회는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규모이든지 제왕적 목회에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제왕적 목회에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더 신실한 주님의 통로,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공동 목회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한때 한국 교회에 팀 목회가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형태는 공동 목회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 사람이 팀 목회를 하게 되면 그 세 사람이 주일 예배 설교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수요 성경 공부, 즉 수요 예배도 돌아가면서 하고 교회에서 받는 신수비도 동일하게 받고 사택의 규모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동일하지 않고 자라게 하신 환경과 훈련의 과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팀 목회에서는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람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만 몰두하고 다른 분야에는 개입하기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팀 목회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맡은 분야만 목회를 하는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팀 목회는 어느 순간부터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 목회의 내용은 홀로 그리고 더불어입니다. 현재 목회 행정과 교회 학교, 영성 그리고 대외 사역으로 나눈 역할 담당 담임 목사는 소신껏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공동 담임과 공유합니다. 공동 담임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역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목회의 영성 담임 목사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공동 담임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첫째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다른 공동 담임들이 반대하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접는 것이 바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천천히 가자였습니다. 공동 담임들은 2인 삼각 경주를 하는 것처럼 자기 발이 다른 사람의 발과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여겨 빨리 뛰어가서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 넘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제가 어떤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다고 여겨 다른 사람과 보폭을 맞추지 못하거나 멈추어 서 있다면 역시 모든 사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또한 성품이 좋은 사람도 목회에 대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공동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 여기지는 일은 현재의 공동 담임들은 공동목회가 시작되기 9년, 11년, 13년 전부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주어진 소명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지만 같은 목회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4년 8개월 동안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들에게 격언처럼 회자되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신뢰합니다. 공동목회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교회가 구설수에 오르곤 하게 되는 목회 대물림, 즉 목회자 세습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사 전횡 그리고 재정 전횡 등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의 결정 구조가 작으면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지만 소수의 사람에게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잦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결정 구조가 크면 결정이 느리고 덜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내용은 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여 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260여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결정 구조입니다. 우리 교회가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공동목회도 1인 단임 목회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훨씬 투명합니다. 저는 공동목회가 1인 단임 목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창립된 2005년부터 교회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위 미국에서 앞서간다는 교회들을 무분별하게 모방하여 한국교회에는 사명선언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섯 가지 내외로 자기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명선언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명선언문은 구호와 같아서 특정한 기간에만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거 구호가 선거 기간에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사명선언문은 몇 해 만에 슬그머니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단임 목사가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심지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40일씩이나 특별 새벽기도회를 여는 교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책이 아무리 잘 쓰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하지만 정관은 다릅니다. 정관은 법이라 폐기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을 더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개정해 가면서 교회를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밋밋하게 보이지만 참으로 바른 습관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 정관에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을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한다. 둘째,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 민족과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한다. 셋째,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한다. 넷째,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으로부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아 독립해서 관리 운영하며 이를 섬김과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정신이고 가치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한다는 어떤 구호나 큰 행사, 예배당 건축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바른 것을 반복해서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일구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을 따라서 지켜온 것이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온 것이 그러하고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 온 것이 그러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지난달 결산 보고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결산 보고서는 매월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결과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원장 자체를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달 첫째 주일에 교회 월간 소식지인 버들꽃나루 사람들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의 소식지의 일면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칼럼이나 설교가 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버들꽃나루 사람들이 지금까지 208번 발간되는 동안 제 일면에 담임 목사가 쓴 글이 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다른 면에도 실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 소식지는 문자 그대로 교회의 소식을 알리는 문서이지 담임 목사를 홍보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창립 주일 예배의 기도도 늘 하던 대로 가나다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특정한 사람을 세운 적도 없고 특정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의 길을 걷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소명을 위해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드려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십시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작은 주님의 일이 맡겨진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다. 그 걸음이 밋밋하게 보여도 또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61년 후 한국 기독교가 20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정표와 징검다리 역할을 했음과 주님의 통로가 되어 왔음이 또렷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한국 기독교 200년의 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다음날 아침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집 회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했노라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실한 일상은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에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목전에 두시고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습관이 온 인류의 구원을, 아니 우리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구원까지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8회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총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개신교회 두 성지를 보존하고 한국 기독교 200년의 길닦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몸부림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한국 기독교 200년까지 또 그 이후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밋밋해 보이고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보다 길닦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가 200주년을 맞이했을 때 혹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될지라도 우리 교회가 바른 길닦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정표와 징검다리 역할을 했음과 주님의 통로가 되어 왔음이 또렷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